하나님 말씀 욥기 1장에서 6절과 12절, 2장에서 1절에서 6절, 42장에서 1절에서 6절 좀 맘씁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부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올바로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이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욥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자 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좀 미리 여러분하고 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좀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 들어가서 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인데 누가 썼는지 언제 쓰여졌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저희가 믿고 있죠. 욥이 언제 살았던 사람인가는 아마도 족장시대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모세 때부터는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어서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렸는데, 그러나 욥을 보면 1절 5절이나 또 42장에 가보면, 1장 5절이나 42장에 가보면 직접 자기가 여기 1장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 걸 보면 모세 때 전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전체를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누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이 욥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런데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걸 보시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욥의 고난이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죠. 욥은 지금 뭐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괜히 사탄을 향하여 야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에게 뭘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저에게 힌트를 주는데 그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사탄으로 하여금. 그리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머리를 상하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거죠. 즉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지만 그러나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서부터 벌써 복음이 전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죄로 모두가 다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은 그런 죄인들 중에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사탄과 또 사탄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죠. 그러면 뭡니까? 지금 다시 욥기 1장 8절에 와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약속되어 있는 그 복음이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욥을 봐라. 내가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욥이 잘 증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 즉 다 너의 아들들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누구는 구원하고 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대듭니다. 대들는데 어떻게 대들냐?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 말이죠. 뭡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손아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지금 사탄 자신을 대항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기의 백성 중에 한 명이다. 욥이 위선이다 이 말이죠. 다 뺏어가 봐라.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정면 도전을 하는 거죠. 다 빼앗아 가봐라. 그러면 욥의 참모습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건데, 그런데 참 대단하게도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다 뺏어갔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합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탄에게 또 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욥이 죄도 안 져서 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상황이. 아이 하나님이 또 시작을 하십니다. 또 시작을 하시는데 똑같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또 대듭니다.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제 그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빼서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죽이지는 말라. 뭐 여기서 할 말이 많죠. 이렇게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쭉 하는데 그런 건 다 넘어가고요. 지금 그랬는데 9절서부터 보면 이 욥의 아내, 참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는데 이 욥같이 되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니 참 사랑하는 아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오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욕같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기 2장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40장이나 더 나가야 됩니다. 42장에서 끝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욥이 이깁니다. 근데 사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쉬워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데, 근데 사실 쉬워요. 근데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싸움이 남아 있냐면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싸움이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싸움이 3장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찾아와갖고 멀리서 욥을 보는데 그 받는 고난이 너무나 심해갖고 성경에 2장 13절에 7일치야. 즉 7일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너무 욥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이게 엄청나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욥의 고난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청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 긴 이 중간에 있는 이 거의 40장이나 되는 내용인데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그들이 말하는 건 욥,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지 욥이 네가 지금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나중에 이 세 명의 친구 외에 다른 자, 즉 엘리후도 참여하지만 37장까지 이런 것이 이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말에 자신을 방어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내용을 잠깐 빌려보면요. 31장에 가서 보면은 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부터 보시면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9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계속 읽으시면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내가 언제 계속 나갑니다. 즉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이 대화 내용 중에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소송합니다.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왜 이러십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좀 나타나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세상에서의 그 불평은 다 그런 소리입니다. 불평하면 뭐예요? 우리는 특히 칼빈주의자들은 불평하면은 다 그런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해놓고 불평을 하게 되면 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뭐 지금 잘못하고 계시네요. 이 뜻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정당함을 엄청나게 내세웁니다. 근데 욥이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 아니, 하나님도 봐라,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는 자냐,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욥에게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아니 지금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서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진 않고 수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시작을 보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뭐 간단하게 종합해서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온 세상을 지금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너는 뭐 했냐 그때? 종합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관한 그런 질문들인데 즉 이런 질문의 그 주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것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내용은 사실 이것이죠.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지금 욥 너가 나보다 더 지혜가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지금 창조주 내가 너의 삶 하나 주장하지 못하는 거냐. 내가 지혜가 없냐, 능력이 없냐? 너의 고난이 내가 지혜가 없어서냐, 능력이 없어서냐? 아니면 내가 불의해서냐? 전 우주를 창조한 내가 너 하나 마음대로 못하느냐? 40장 6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 전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장할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너는 뭘 했니? 즉 다시 말하면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싸움입니다. 여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만 보내주시는지 여러분이 모릅니다. 저는 알죠. 다 1대1로 다 압니다. 보통 어려운 삶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이 아닙니다. 그 이때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어쩔 때는 처음에 저 목사할 때는요. 야, 교인들이 그 자기의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거를 나하고 이렇게 쉐어를 안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요. 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쉐어를 해서 문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 보통 힘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돈이 없어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면 아 그럼 우리 이건 뭐 성경 배우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가서 돈 벌어야죠. 그러면 돈이 해결하는 거면 근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욥이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욥이 사탄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보면 아까 읽은 거죠. 이제 회개를 합니다.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리고는 5절에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는데 이제 고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이 참 교묘해서 거기서 욥기를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참 너무 저는 하나님 방법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뒤에다가 아니 뭐 자식들도 막 몇 배로 주고 뭐 재산도 더 많아졌어요. 아 결국 그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욥이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서부터 약속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욥이라는 이런 사람들, 즉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다 사탄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세상 역사에서 지금 구원 역사에서 증거가 되어 갑니다.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그러나 욥이 이렇게 증거를 해도 더 나은 욥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참 욥이 와야 됩니다. 왜 이 구약의 욥은 결국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을 완벽하게 증거를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게 되지만 즉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좀 하는데 근데 많은 경우 아닌 것 같은 걸 증거할 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은혜입니다. 뭐 세상에서 1초라도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참 욥이 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참아들이남을 완전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한 것이 참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에, 즉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욥은 그래도 잘못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고난과 지금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아야 되는 여기까지 옵니다. 옛날 욥 같으면 또 대들었을 텐데.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꼭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의 현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뭘 증거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느냐? 하나님 그 뜻에 완전 항복이다. 하나님 뜻에 완전 순종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면 기꺼이 죽는단 말입니다. 죄에 빠져서 사탄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것도 많죠. 그러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의 삶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던 간에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데, 결국은 나를 참 아들로 만드시는 건데, 결국은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건데,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길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에 100% 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가 싫으면 기독교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나쁜 감정을 가져서도 아니에요.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과 저를 매일 끌고 가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거기 매일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쭉 둘러보면, 아, 힘들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버지, 좀 이런 어려움을 안 받는 것이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죽는 거라도, 아버지께로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기쁘게 순종하겠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떤 식으로 해줄 걸로 착각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들은요, 너무 잘나서 기독교라 그러면 자기가 뭘 이뤄갖고 바친답니다. 자기가 이뤄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뭐 이루고 바칠 여유가 없어요. 순종도 못하는 주제에. 순종도 못하는 주제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걔 나를 일로 때리시면 순종, 절로 때리시면 순종, 일로 굴러가게 하시면 순종, 절로 굴러가게 하시면 순종입니다. 이게 싫으면 기독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기쁜 삶이 없습니다. 맡기세요, 그냥. 어디로 끌고 가듯이 간에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루 때리시고 얼루 어떻게 하건 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뭔가 잘못해 주실 것 같습니까? 뭔가 손해보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어떠한 환경에 처했건 간에, 그거 제가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얘기해도 좋겠는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면,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기쁘게 항복, 기쁘게 순종. 아, 여러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왜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 거짓으로 가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좋다고, 복음을 좋아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좋아요, 도대체? 근데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저도 이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멋있어요. 하나님 방법이 너무 멋있어요. 세상이 이해하는 수준에 사셨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세상이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법, 세상이 죽어도 이해 못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도저히 그걸 좋아할 수가 없는데 좋아합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증거될 때요, 세상은 오히려 밥통같이, 그 세상에게는 오히려 밥통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밥통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처럼 밥통 같은 게, 예수님이 뭘 성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공한 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완전 실패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해들을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멋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뭐냐? 이제 하나님 그 뜻에 기쁘게 항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의 아들들 중에서 며칠 선택하여 참 아들들로 만들고 계심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이건 이 세상이 아니다. 왜?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 저들이 왜 저럴까? 물론 거기까지도 안 갑니다. 하나님 무조건 안 믿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지금 그런 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단 말이에요. 구원이 진짜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진짜 진리라는 걸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죽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 실패, 그것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닮을 것입니다. 저희 미쳤죠? 네, 미쳤죠?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쫓아오리라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보여줍니다. 이상한 헛된 소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실을 증거하고 사는 겁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입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이런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 예수님 증거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 더더욱이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신 여러분, 저하고 함께 항복합시다. 네, 철저하게 항복하자고요. 죽이셔도 좋고 살리셔도 좋고 하나님이 좋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우리 서로 돕고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제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와,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 죄인이 이러니, 죄인이 이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이것 없고 살자고. 참 욥이 왔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참 모습을 잘 못 보여줄지라도 그분께서 저희 대신 다 완전하게 보여주셨으므로 그 못 보여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으로 한 아들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거절 안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이따위 인간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세요. 지금 막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놓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고 계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에 이기질 못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참 불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예수님 안에서 완전 만족, 이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이 삶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짓는 죄도 이 현실을 무효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 깨달아 더욱 믿고 더욱 기쁘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심이 잘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